상상해 보시죠. 어느 날 고고학자들이 구석기 시대 동굴을 막 탐사하다가 벽화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옆에 최신 스마트폰에 마이크로칩 구조가 빽빽하게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발견되는 순간 전 세계 고고학계랑 역사학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히겠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난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로버트 바노이의 구약 역사 강의록을 보면요. 약간 이와 똑같은 충격적인 기록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아주 뜻밖의 발견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흩어진 지식의 파편을 모아서 의미 있는 통찰을 엮어내려는 그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심층탐구에서는 창세기 4장과 5장의 분석 자료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보통 이 문헌들은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적인 텍스트로만 여겨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서 홍수 이전의 고대 기술, 그러니까 인류 초기의 기술이라는 진짜 뜻밖의 주제를 발굴해 낼 거거든요. 고대 문헌 속에 숨겨진 단서들이 어떻게 현대 고고학과 충돌하고 또 설명되는지 그 지적 여정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그 바노이의 강의록은 단순히 텍스트를 신앙적인 교리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인류학적이고 고고학적인 렌즈를 딱 들이대서 구조를 해부하는 작업인 거죠.
네, 완전히 다른 시각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그 초기 장들에는 인류 역사의 아주 이른 시기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의 엄청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기술적 성취들이 막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배우는 인류 발전의 연대기랑 완전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정 교리를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단지 이 오래된 문헌이 인류의 과거, 그리고 기술을 대하는 인간 본성에 대해 뭐라고 증언하는지 객관적으로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좀 풀어가 볼까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인류 초기의 기술적 성취들 말입니다. 자료를 꼼꼼히 읽다 보면 시간적 배경이랑 내용의 괴리감이 오, 엄청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느끼셨나요?
일단 4장 2절을 보면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들판에서 열매 주워 먹거나 야생동물 쫓아다니는 수렵 채집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동물 가축화, 즉 순화 과정이랑 체계적인 농경 생활을 이미 이루었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면 가인의 아들 에녹이 무려 도시를 건설합니다. 아니, 까마득한 옛날의 도시라니요.
여기서 도시라는 건 단순히 텐트 몇개 쳐놓은 야영지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구적인 정착촌 형체를 띠려면 잉여 농산물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하고요.
그쵸? 먹을 게 있어야 모여 사니까요.
네. 그리고 사회적 계급이나 노동의 분업 같은 기초적인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바누이가 인용한 고고학자 잭 히네간의 자료를 보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정착촌 형태가 기원전 5000년경으로 추정되거든요.
기원전 5000년이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건 홍수 이후의 시기 아닌가요?
맞아요. 인간 역사의 전체 스팬을 고려할 때 기원전 5000년은 상대적으로 꽤 후반부에 속하죠. 그런데 창세기는 인류의 첫 세대에서 불과 몇대 거치지 않은 그 옛날에 이미 이런 인프라가 존재했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21절의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조상, 그러니까 현악기랑 관악기 같은 예술적 도구를 발명하잖아요.
예술과 문화가 등장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 자료에서 진짜 제일 충격받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22절에 두발가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구리와 쇠, 그러니까 청동과 철을 다루는 모든 기구를 만드는 장인으로 나오거든요. 아니, 철기라뇨.
현대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긴 하죠.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야금술은 인류 역사에 한참 뒤에나 등장하는 거잖아요. 돌독기 쓰던 시절에 갑자기 철을 제련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 야금술은 그냥 땅에서 반짝이는 돌 주워서 막 두드린다고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려면 엄청난 고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가마가 필요하고요.
산소도 통제해야 하고 합금 비율도 알아야 하고요.
맞습니다. 고도로 축적된 화학적, 물리적 노하우가 필수적이죠. 바노이가 지적하는 핵심적인 기술적 변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이런 진보된 야금술이 인류 초기 역사에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대 고고학의 타임라인이랑 거대한 불일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논리적인 충돌이 확 생기잖아요.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철기 시대의 시작은 대략 기원전 1200년경이거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갈등하던 그 시기 말씀이시죠?
네네, 블레셋이 철기 무리를 독점해서 군사적 우위를 점했다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청동기 시대도 기원전 3000년경이고요.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이죠.
만약 기록대로 홍수 이전에 이런 고도의 금속 가공 기술이 존재했다면 대체 그 증거들은 다 어디로 간 건가요? 땅을 파서 유물이 나와야 기록을 신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 지점에서 바노이는 학자로서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른다. 라고요.
아, 모른다고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군요.
네. 현재 고고회디나 지질학계에서 이 홍수 이전에 고도화된 금속 문명에 대한 아주 명백하고 보편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건 팩트니까요.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노이가 증거의 부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는 스타이거스의 주석을 인용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그 고고학적 연대기의 허점을 딱 파고들거든요.
연대기의 허점이요? 기원전 1200년이라는 철기시대의 기준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스타이거스가 제시한 구체적인 고고학적 예외들을 한번 보죠. 소아시아, 즉 아나톨리아 지역의 한 지배자 무덤 발굴에서요. 연대가 기원전 2400년에서 2200년 사이로 측정되는 철제 단검이 나왔습니다.
기원전 2400년이요? 1000년인 앞선 거잖아요. 근데 혹시 그거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 약간 운철로 만든 거 아닌가요?
아, 운석이요?
네, 이집트 투탕카멘 단검처럼 재련된 철이 아니라 그냥 운석 덩어리를 깎아 만든 예외적인 유물일 수도 있잖아요.
오, 아주 날카로운 접근입니다. 실제로 고대 유물 중에는 운철을 활용한 사례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하지만 바노이가 추가로 인용한 헤이즈의 연구를 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집트 왕조 이전, 무려 기원전 4000년에서 3200년 사이의 선사시대 유적에서 철제 구슬이 발굴되었거든요.
세상에, 기원전 4000년이요? 그건 진짜 상상도 못한 연대네요.
이런 파편적인 유물들은 고대인들이 학계의 예상보다 훨씬 일찍 어떤 형태로든 철을 재련하고 다루는 기술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학계가 그어놓은 철기 시대는 기원전 1200년부터다라는 선명한 경계선이 완벽한 진실이라기보다는요?
네.
그저 지금까지 우리가 땅에서 파낸 것들로만 구성한 잠정적인 평균치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증거의 부재가 곧 부재의 증거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바누이가 이 강의록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고고학적 증거의 파편적 특성입니다.
파편적 특성이요?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발굴해낸 유물은 과거 문명의 0.1%도 되지 않는 파편에 불과하잖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우리가 땅을 다 파본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창세기가 묘사하는 거대한 홍수 같은 전지구적 격변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아, 재련소나 초기 산업 인프라들이 다 쓸려갔겠네요.
그렇죠. 수십 미터 퇴적층 어뢰로 묻히거나 거센 물길에 완전히 파괴되어서 진짜 흔적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우리가 찾지 못한 파편적인 유물 몇 개 때문에 고대 문헌의 기록 전체를 무조건 신화나 허구로 치부해버리는 건 오히려 현대인의 방법론적 오만일 수 있겠어요.
네, 바로 그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게 자료의 요지입니다. 거대한 격변 이후에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가 다시 맨바닥에서부터 과보의 기술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체 현상이 발생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지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바노이의 분석은 단순히 고대에 철기가 존재했다 이런 팩트체크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죠.
그 기술을 손에 쥔 인류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서사적인 분석으로 이어지잖아요. 인류가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이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전개되는 과정을 아주 치밀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문학적 구조를 딱 들여다보면 진짜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는 가인의 족보를 다루고 5장은 셋의 족보를 다루거든요.
네, 두 계보가 나란히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감탄했던 그 모든 눈부신 기술적 문화적 진보들 있잖아요. 도시건설, 음악, 야금술 같은 것들이 오직 가인의 족보에만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 주도되었다는 건데 자료를 보면 그 기술이 그들을 평화로운 유토피아로 이끌지는 못했더라고요. 오히려 침칫한 디스토피아를 만들었죠.
라멕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맞아요. 특히 4장에 나오는 라멕의 노대를 보면 좀 소름이 돋습니다. 라멕이 그 두발 가인이 만들어준 번쩍이는 철제 무기를 손에 딱 들고는 아내들 앞에서 살기를 뿜으면서 허세를 부리잖아요.
가인을 해친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나를 해친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상처 입었다고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잖아요. 완전히 무기라는 기술에 취해서 맹목적인 폭력성이랑 복수심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람에게 그 오만한 서사가 보여주는 핵심이 바로 기술에 대한 맹신입니다.
기술에 대한 맹신이요?
가인의 계보에서 일어난 기술적 진보는 인간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자기 충족성이랑 교만을 불어넣은 거죠.
스스로 신이 된 거네요.
그렇죠. 도덕적 질서에 의존할 필요 없이 내 손에 쥐어진 첨단 무기가 나의 힘이고 곧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자료는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는데요.
아, 일부 다처제의 말씀이시죠?
네, 이는 텍스트가 이전 장에서 제시했던 일부 일처제의 이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죠.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도덕적 영적 타락이 평행선을 달리며 가속화되는 구조네요. 와, 이 부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현대 사회와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기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쥐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이 문제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오늘날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죠. 최첨단 핵무기를 쥐고 위협하는 군비 경쟁이나 통제 불능의 AI를 개발하면서 마치 인간이 창조주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 신격화하려는 모습들.
완전히 겹쳐 보이네요.
수천 년 전 라멕의 알굴이랑 현대 문명의 민낯이 거울처럼 똑같이 비치지 않나요? 정말 섬뜩합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셋의 족보가 왜 그토록 단조롭고 고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셋의 족보에는 그런 기록이 없죠.
네, 셋의 족보에는 누가 무엇을 발명했고 어떤 거대한 도시를 지었다는 화려한 기술적 성취가 단 한 줄도 없거든요. 반오이는 이게 그들이 기술적으로 무지하거나 야만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셋의 후예들은 굳이 왜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건가요? 기술이 아예 없진 않았을 텐데요.
그들이 삶에서 우선시했던 가치가 세속적인 문명의 성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속사적 의미와 영적인 방향성에 더 집중했어요.
아, 영적인 방향성이요?
즉, 철을 재련해서 이웃을 지배하는 무기를 만드는 일보다 자신들이 이 세계에서 어떤 존재고 어떤 도덕적 질서 아래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미 셋의 후예처럼 고요한 세상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기술 속에 던져져 있죠.
가인의 후예들을 만든 것처럼 눈부시게 발전하고 매혹적인 도구들, 막 스마트폰에 무한히 쏟아지는 알고리즘 데이터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 후반부에 등장하는 메이천의 기독교와 문화 논문이 여기 아주 명쾌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거든요.
오, 어떤 내용인가요?
반우이는 메이천의 에세이를 인용해서 현대 기술 문화를 대하는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종속입니다.
종속이요? 끌려다니는 건가요?
네. 개인의 가치관이나 종교가 인간의 문화적, 기술적 산물 아래로 완전히 굴복하는 상태죠.
아, 기술이 삶의 절대적 주인이 되는 거네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대로 생각하고 막 소셜미디어 조회수에 영혼을 맡긴 채 플랫폼이 설계한 대로 가치관을 타협해버리는 현대인의 모습. 이게 딱 종속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피인데요.
도피면 도망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문화적, 과학적 성취가 결국 라멕처럼 타락을 부를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기술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운둔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극단적인 디지털 디톡스 선언하고 스마트폰 내다버리고 산속으로 오프라인의 삶으로 숨어버리는 거네요.
네. 하지만 메이천과 바노이가 궁극적으로 지지하는 해결책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가 진짜겠네요.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 번째 관점은 바로 성별 혹은 봉헌입니다.
봉헌이요? 기술을 바친다는 뜻인가요?
네. 과학적 기술적 진보를 두려워해서 도망치거나 지배당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입니다. 단, 그 모든 성취를 단순한 자기과시가 아니라 인류의 선한 목적이나 더 높은 가치를 위해 구별해서 사용하는 거죠.
아,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도구니까 그걸 남에게 칼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는 게 인간의 주체적인 책임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 봉헌이라는 개념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준다고 봐요. 당장 기술을 버릴 수도 없고 빅테크 기업의 도파민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주도권을 우리가 쥐어야죠.
맞아요. 올바른 목적을 위해 기술을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 이 심층 잠구를 통해 얻은 통찰도 나만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데 쓸지,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쓸지 스스로 성찰하게 만드네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자,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창세기 5장, 그 세세족보에 대한 반어의 짧은 코멘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어떤 코멘트죠?
그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세세계보를 바탕으로는 그 어떤 정확한 연대기도 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아, 저도 그 부분 봤어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는 기록은 있는데 세대 사이의 시간적 공백이 얼마나 되는지 길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텍스트 내에 근거가 부족하죠. 의도적으로 타임라인을 모호하게 비워둔 셈입니다.
일부러 모호하게 뒀다. 그게 참 의미심장하네요.
고대인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거죠. 단순한 시간의 연속성보다는 그 세대가 어떤 영적 책임을 다했는지가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침묵의 연대기가 오늘 탐구를 함께하신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마지막 생각의 씨앗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현대사회랑 비교하면 참 다르죠.
엄청 다르죠.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앱이 출시되면 심지어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순간까지 막 분초 단위로 타임스탬프를 찍잖아요. 언제 뭘 했는지 증명하려고 거의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고요.
모든 걸 데이터로 기록하려고 하죠.
하지만 고대 문헌의 서사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기술을 자랑하던 가인의 족보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늘어놓았지만 오히려 인류의 희망인 세세족보는 타임라인을 알 수 없게 느슨하게 두었단 말이죠.
기록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겠죠.
네.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진짜 유산은 언제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는지 증명하는 빽빽한 디지털 타임스탬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공감합니다.
기록상으로는 모호한 공백처럼 보여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온 성품과 가치관, 그 보이지 않은 선한 영향력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영원히 남는 건 결국 그런 것들이니까요.
맞습니다. 모든 행동이 디지털 데이터로 촘촘하게 박제되는 이 숨가쁜 시대에 바쁜 일상 속 여러분은 서버에 기록되진 않지만 누군가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어떤 유산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이 깊은 사유의 여운을 꼭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 탐구하세요.